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한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 기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5장 1절부터 지난주에 봤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아내의 간통을, 간음 사건을 밝히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범죄, 특히 이 아내가 여기서 보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을 때,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이 의심하게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렇죠. 내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나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순결의 의심을 품은 남편이 먼저 아내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고, 두 번째로 의심받은 제사장 의심받은 여인에게 쓴물을 인한 저주의 쓴물로 인한 저주를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 실제로 그 쓴물을 마시게 하여서 순결 여부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해서 결국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그런 어떤 방법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먼저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적용이 이렇게 스물을 벌여서 그 여자가 실제로 간음을 행했으면, 부정을 저질렀으면 왜 이 여자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여자만 이렇게 확인 절차에 들어가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자는 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자를 버리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버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혼시킵니다. 그렇지 여자가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시대가 아니죠. 여자는 그냥 살아가요. 그냥 어떠한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완악함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속에서 자기 아내가 싫은 거예요. 다른 뭐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그 완악한 죄가 들어가 봤을 때 자기 의무적으로 자기가 그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어떤 근거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 뭐 아내가 뭐 부정하다, 그리고 뭐 싫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를 이 완악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본래는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잔 그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그 아내가 그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을 이를 저버리고 부정을 행했다라면은, 부정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정을 행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고 이런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쓴물을 마시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물이 자기 머리 이 뱃속으로 내려가서 막 여기 막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면 제사장 앞에서 그런 일이 되어서 만약에 그 여인이 아무런 죄도 없어요. 부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다라면 그 당시에 이 악한 이 남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부정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랑 같이 살지 못한다.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완악한 남자들은 누명을 씁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다른 남자랑 간통 행위를 했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싫으면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렇게 그 근거를 만들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여자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누가 그 여인의 부정함, infidelity, unfaithfulness, 이 부정함을 누가 온전히 알겠어요? 여기서 이런 은밀한 그런 어떤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여자가 만약에 저질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누가 판결하고 누가 확실히 알겠느냐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면 남편의 그런 자기의 어떤 의심 때문에 그 의심이나 어떤 젤러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럼 그 여자를 버리거나 그 여자를 잘못됐다 해서 그 여자한테 악행을 하고 막 물리적인 가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이나 정결함이나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이런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쓴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에 대한 판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 여인인지. 만약에 부정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을 먹어서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쓴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먹어서 임신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임신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부정하지 않은 여인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라면 그 쓴물이 들어가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27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 남편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지어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이 없다라면은 임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이런 부정한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 오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 은밀한 죄에 대해서 숨겨진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true judge,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 은밀한 죄를 숨깁니다. 이게 hidden sin 아닙니까? secret, 비밀적인, 아무도 모르는 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어떤 죄였습니까? 유출증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주검이나 이런 걸 만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부정을 탄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2절에 그랬죠? 지난번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할 때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서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이것은 상해적인 죄. 내가 그 죄를 잘못하고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배상하는 겁니다. compensation. 자기가 배상할 수 있는 거,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잡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배상하라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언급되는 죄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은밀한 죄입니다. 남녀간에 이루어진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결혼한 그 부부, 거룩한 그 가정에서 신의를 버린 거죠.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해서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벌써 그 가정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실제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가 잘못했다라면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렇게 또 그것은 사실은 레위기에서는 죽여버리라, 여자만 그런 간음죄를 지었을 때 여자도 죽이고 그 여자와 관계한 그 남자, 그 간부라 그러죠, 가늠한 여자와 가늠한 남자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부정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셔서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왜 이런 것들을 말하고 하냐면 지금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도 거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도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로 불러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또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준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죄는 특히 무엇이 잘못되냐면 은밀합니다. 비밀적으로 합니다. 남녀간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라면 그 죄를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 그 죄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나 그렇게 간음 행위를 간통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걸 실제로 했다라면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성적인 죄를 은밀한 죄를 졌다면 그 죄를 낱낱이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페어하게 정당하게 억울하지 않게 페어하게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이유와 동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 지금 여행을 영이라고도 광야 행진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광야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이런 어떤 거룩함, 정결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정체성을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것이 그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말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서 말했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거룩성의 문제는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끊임없이 이 거룩성에 대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 완결하게 퍼펙트한 그런 어떤 홀리니스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거룩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주지시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자지만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바로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구약에서부터 주지시키고 계속해서 신약에서부터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유출증 그런 어떤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환자를 다 진 밖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들한테 배상하고 그리고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또한 여기서 묻고 계십니다. 은밀한 죄, 보이지 않는 죄. 이러한 은밀한 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죄는 꼭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은밀한 죄라는 것은 감춰진 죄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 이 성적인 죄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죄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질투, 시기하는 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좋지 않게 보는 시선과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은밀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이런 모든 죄가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다 똑같은 죄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파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 부정을 한 은밀한 죄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증인도 없는데 이거 은밀한 죄, 남자 여자의 그런 성적 죄를 누가 판결하겠어요? 남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여자를 그러면 내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부정한 죄, 성적인 죄, 이런 죄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그거를 놔둔다면 그 공동체가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한 자를 판단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겠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통하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별로 이렇게 통하니 여기지도 않고 죄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용납해주고 봐줬다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 모든 자들이 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적은 누룩은 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런 성적인 죄를 져서 결국 그 고린도 교회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이런 삽시간에 그 죄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죄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하고 그 공동체에 데미지를 주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용납해 주게 되면 똑같은 죄의 그런 비슷한 양상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다 더럽혀지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적은 누룩이, 그 적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온 덩어리, 온 교회 다 퍼지게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죄가 그래요. 그러나 성적인 죄만 그렇습니까?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 특히 속에서, 왜냐하면 이 겉으로 보이는 유출병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이런 죄는 다 드러나서 누구든지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 드러나지 않는 은밀히 정하는 이 죄는 특징이 뭐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죄를 졌어 하면은, 성적인 죄를 졌어 하면은, 아이 뭐 우리 교인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겠죠. 같은 교인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 그랬나 보지, 계모를 취했나 보지, 뭐 이해해 주지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그 죄를 용납하는 거.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비슷한 양상의 죄가 퍼져 나간다는 거죠. 죄는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는 지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참다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지배를 합니다. 왜 죄가 지배를 하는지 아세요? 죄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지배를 합니다. 죄에 빠지게 되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 영향력,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고 죄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온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는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새 덩어리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전히 묵은 누룩 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묵은 누룩 죄를 내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왜냐? 우리가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삶이라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삶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악이가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런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순전함 진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그런 누룩이라고 아까 말했죠. 이 적은 누룩, 죄를 우리가 타협하고 용납하게 될 때는 그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우리를 그 죄라는 것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죄는 쉽게 간과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신분적인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분적인 변화가 있지만 그 신분적인 변화는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진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거룩한 그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분께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신분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행하심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적은 누룩 이런 죄들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런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성결된 거룩한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해주시는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막 자기에게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내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Create me a clean heart, O God.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 그 구원의 기쁨은 그 당시에는 잃어버립니다. 물론 구약에서 성령님은 역사와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 문제를, 은밀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성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남이 모르기 때문에 죄에 둔감되어지고 죄에 예민하지 않고 그냥 죄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한 주님 따르는 순종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